오늘 아침 모든 에스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읽었던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이 에스라서의 시작 부분은 시차적으로 보면 거의 70년 안팎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일찍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언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겠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70년 만에 드디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70년은 고통스러운 기간이기도 했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그들이 보냈겠지만 그 시간이 결국 그들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고 재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돈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70년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를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라는 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연고이고 범죄한 까닭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해야 될 곳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했던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또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살아야 다시는 그런 몰락이 없는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다면 이 시기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갱신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성전이 다 몰락해버리고 없어졌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회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회당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역사도 가르치고 자기들의 언어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어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 세우게 되었는데 후에 그 회당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다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미 유일신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알고 있게 됩니다. 처음에 다신교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 가르쳐야 이걸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먼저가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 유일신 신앙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비교적 쉽게 현지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교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 분산되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먼 미래를 바라보시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는 왜 망했는가를 생각해서 반성하고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몰락한 백성들이 포로지에서도 영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연단과 갱신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쯤에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십니다. 해방이 된 것은 우연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바벨론은 정말 망하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세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고 생각하고 그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거기에서 생겨난 이 고레스 왕이 서북쪽으로 진격해가고 세력을 넓혀가면서 드디어 536년에 이 바벨론을 몰락시키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포로들에 대한 식민지들에 대한 정책을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바벨론 영내로 사로잡아와서 포로로 만들어 놓고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각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상당히 그에 비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현지를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불만이 없게 만들고 포로를 잡아왔던 사람들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고 해서 포로지에서 점령지에서부터 이 페르시아에 대한 칭찬 내지는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결 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는데 그들도 돌아가서 자기 나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라 하고 허락했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부터 귀환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체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부터 귀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귀국은 BC 536년이었고 이 첫 번째 귀국에서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예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솔해서 첫 번 포로기환이 이루어진 것이 536년이었는데 이들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재건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시작했다가 또 중단되기도 하다가 했지만 드디어 515년경에 성전이 재건축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다시 재개되는 감격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이 에스라서의 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58년, BC 458년의 귀국인데 이때 지도자가 오늘 책 제목인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많이 연구했던 학자이기도 했고 또 그는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은 돌아온 다음에 약간 느슨해지고 또 해이해져서 또다시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대대적인 영적 갱신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세 번째 포로에서 귀국하게 된 것은 BC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였습니다. 에스라의 바로 뒤를 이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축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게 만들었던 도시 재건 사업을 이루었던 일이 느헤미야의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거의 맞붙어 있기 때문에 후에 이 도시 재건 성벽 건축을 다 마친 다음의 대부흥운동을 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성회를 인도하고 수문학 광장의 성회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신앙적 갱신과 부흥을 이끌어냈던 그런 지도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귀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국 시대가 지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 후 시대에 이런 역사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가 있고 또 선지자로 보면 이때에 말라기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런 시기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이 BC 400년경인데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신구약 중간시대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신구약 중간시대는 성경 역사에서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 오시는 역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약의 역사이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 바벨론에서부터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해방하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 새롭게 형성된 신앙적인 각성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몇 가지 큰 신앙의 재확인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지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하의 마지막에 보시면 역대하 제일 마지막 절이 사실은 에스라서의 초반부의 말씀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건축하도록 명령했다라는 말씀이 이 역대하 제일 마지막 절 말씀과 에스라 1장 2절 말씀과 꼭 같은 내용입니다. 꼭 같은 내용인 것을 보아서 사람들은 아, 이 두 책이 역대기와 에스라서가 같은 분의 기록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 연결점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으니까. 그래서 아, 역대상하도 에스라가 기록한 내용이고 에스라서도 에스라 본인이 기록한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는 큰 아픔을 겪으며 하시면서도 결국 그들에게 영혼이 몰락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고 감당 못할 슬픔도 있고 그런 것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반복되니 그래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는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에서 망해도 식민지가 되어도 끌려가도 포로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새 나라 만들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축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포로 시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낸 다음에 드디어 해방의 시대가 왔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가 집권했던 바벨론을 점령했던 그의 첫 해를 말하는데 이것이 BC 53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고레스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그렇게 예언을 하죠. 이 고레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왠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각종 모든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 시기에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포로 이전까지는 자기들도 세계관이 좁았습니다. 그렇게 바깥세계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나라들이 있고 넓은 세상이 있는 줄을 몰랐죠. 자기들과 가나안 땅에서 그 지지고 볶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각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좁은 땅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역사이고 그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역사이지요. 이런 신앙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돌아온 사람들의 책무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는 것이고 그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라의 도움까지 이 페르시아 정부의 도움까지 받게 해주셔서 이전에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명 그릇들을 다 도로 되찾아서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들로서는 모든 것이 다 상실로 피폐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선 말씀해 보시면 6절, 5절, 6절 이하 말씀에 누가 주역인가를 설명하면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모든 백성들의 대표들, 특히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가서 성전 재건축해야지라는 뜨거운 열심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런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앞장서 올라갔고, 그들은 올라가면서 먼저 많은 봉헌문들을 스스로 바쳤고, 여기에 이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 그릇들도 다 되찾아서 함께 올라가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회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 좀 더 그 말씀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